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극진히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보좌 앞으로 달려가 주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임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르리.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오직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했던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혼돈과 혼란함으로 넘쳐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많은 영혼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또는 점점 퍼지고 있는 마약의 중독으로 파괴되어가는 영혼들로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평안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어둠과 절망의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귀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서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성도가 아닌 야뽕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여 돈과 물질이 넘쳐나지만 우리의 갈망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다는 바울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가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입니다. 좀 양이 많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애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계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름바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무리로 나누어 맷보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치닫게 될지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배신이 밥 먹듯 일어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리가 날로 힘을 얻는 듯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떻게 이 어려움에 맞서야 할지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은 악과 잘 연합하지만 악의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이 연합하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악이 언젠가 깨어지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뭐 연합은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이득을 못 받으면은 뭐 배신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악이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의 연합이 3년 만에 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하고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집권했습니다. 불량배나 같은 아비멜렉에게 신전 자금 은 70을 그에게 거사 자금으로 제공하고 그리고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죠. 뭐 왕이 되고 나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뭐 어떤 후원자를 든든히 둔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실 세겜 이외에 어느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 사람들조차도 3년 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일곱 70 아들을 죽일 때 함께 후원하고 돈을 대고 그리고 연합했던 세력인데 3년 만에 왜 깨어졌을까요? 그렇게 일껏 왕으로 세웠는데 기대에 미흡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은 배신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일껏 보태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한 마음이 되었겠지만 왕이 된 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이 악한 수단을 빌어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 악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3년 만에 그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더니 이 연합이 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연합을 깨기 위했다, 이 연합을 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이 악을 배신할 때, 악이 악과 다툴 때, 악과 악이 서로 다툼으로써 선이 세워질 때 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일껏 자기들 손으로 세운 왕을 자기들이 또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떤 작전 계책을 세웠을까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 아비멜렉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힘의 원천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관세를 걷는 것입니다. 그 관세 징수는 왜냐하면 세겜이 무역 교역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세금이 곧 아비멜렉의 권력의 핵심인 것이죠. 아비멜렉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에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산 꼭대기마다 대상 교역로마다 길목에 서서 대상들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상들이 그 길로 안 다니겠죠. 그럼 대상들이 그걸로 안 다니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대단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세금을 못 걷게 함으로써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 마치 게릴라전을 펼쳐서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데 그런 방법이 대단히 정말 보통 머리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서지 않아요. 아비멜렉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힘의 뿌리를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두는데 철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본을 보였던, 아주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세금 안 내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권력이 로마 권력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 발밑이 허물어진다는 걸 잘 모른 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처에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서 이들을 이간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간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을 뿐이지만 또 혹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될 뿐이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화나 질서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공권력이 아무리 뭐 헛된 것 같아도 공권력이 지키지 않으면 폭력배들 때문에 못 삽니다, 여러분. 뭐 마피아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이 지키기 때문에 폭력배들이 집단적으로 무한히 싸우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녀들끼리 싸워서 집안 분란 못 이깁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계신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도 화합하고 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손을 덮어주시고 이 땅에 온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중동 아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예배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으면 좋겠고 감격해야 마땅하고 눈물이 흘러야 때로 마땅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앉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 예. 감격하는 표정이 별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감격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이 곧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별 예배 드립니까? 이런 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모여 예배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9절을 보면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비멜렉 잘될 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악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거니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분을 품지 말래요. 아니, 악한 자가 잘 되는데, 악한 자가 무슨 뭐, 예? 저렇게 저지경이 되는데 그런 분을 품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악한 일을 보면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화를 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화가 나지만은 화를 품지 않는 것.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화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악이 내 안에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일 악을 묵상하는 겁니다. 악을 묵상하면 악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내가 악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리고 화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화를 풀라는 겁니다. 그런 행악자들 품고 있어봐야, 생각해봐야 뭐가 머리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악을 많이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점점 닮아가다가 결국은 내가 미워하던 악인과 똑같은 인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꼭 악인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딜만 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고난이에요. 그게 여러분 욥기의 얘기입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다. 욥기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욥은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맨 믿음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더 옳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으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억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고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아무리 어머니를 붙든들 아이가 어머니를 붙들었다고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게 더 크다는 것.
이 세상의 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 내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갈라서고 만 것이죠. 예. 그들은 어쩌면 사실은 거짓된 연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데 믿었던 것이고 믿는 채 했을 뿐이죠. 돕지 않는 채 돕는 채 했을 뿐입니다. 도울 마음이 있었겠어요? 잠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씩 주님 부인할 줄 모르고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미리 너 나 앞으로 세 번 부인하지 마라, 나를 부인할 일이 있더라도 결코 부인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실족하고 난 뒤에 그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믿음 가지고는 주의 일 못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실족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주의 일을 못한다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구름 소리에 세 번씩 주를 부인한 걸 통곡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그녀 무너졌을 때 그때 다시 이렇게 세울 때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만 아마 이런 일을 겪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처럼 보이는 교만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믿음처럼 보이는 교만처럼 가장 큰 믿음의 적이 없어요. 믿음의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믿는 채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회 교만, 말할 수 없는 교회 부패, 교회 타락,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종교적 타락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지난 어떤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고난 앞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진실로 정말 우리가 뭐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 세 마디 중에 어느 한 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그런 게 없다면 뭐 이런 예배야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야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25절입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혹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더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귀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을 충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믿었던 세겜 사람들, 자기 권력 기반이죠. 그 권력 기반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드는 것 말고 사람을 붙드는 것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물론 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믿고 거사를 했지만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믿고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약속을 깨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약속을 깰 터인데 지금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약속하자고 잠시 유예기간을 갖는 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었다가 다 큰일 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만 하고 살라고 하셨겠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건 다 악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그 언약은 기억 못하고 사람 말만 기억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은 자꾸 기억나게 해서 분을 돋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번 들으면 그 사람 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고 결국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저 사람의 말을 믿게 하고 사람의 말에 그냥 흔들리게 하고 사람의 말에 화가 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뭐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이란 누굽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기 어렵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행하기가 어렵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신앙의 흔적 아닙니까? 네. 25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하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불만을 부추기는 사람이 옆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싫어하면 같은 불평거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류상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그널이 같은 시그널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켜거나 테레비 켜면 뭐 때문에 주파수가 잡힙니까? 시그널이 맞아야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을 품고 있으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옆에 꿰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배신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렇게 불행한 사건은 본인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고 말지. 망하지 그러면. 내가 저러다가 저 사람한테 당하고 말지. 당할 일이 생기지.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뭐 파티하는 거죠. 뭐 포도 수확하는 파티하면 돼. 파티하는 자리가 뭡니까? 말이 좋아 파티지 뭐 사람 얘기가 주류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아비멜렉 욕을 하고 앉았으니 아비멜렉을 욕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비멜렉을 내쫓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다는 사람이 슬그머니 온 겁니다. 그게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배반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죠.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군데? 그가 처갓집이 세겜일 뿐이지 그가 무슨 진짜 세겜 사람이냐? 세겜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느냐? 차라리 그 사람 아비멜렉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겜 성을 세운 하몰 자손을 섬기는 게 낫지. 자기 섬겨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이 세겜 여기 저 방백을 하고 있는 세겜 지도자 노로스라는 스불이라는 사람이 결국 뭐 아비멜렉의 뭐 충신 아니냐. 그 사람 밑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다 너 내쫓아버려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숨어서 해도 그게 뭐 다 들어갈 말인데 모조리 다 그게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스불의 귀에 들어갈랐다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자기는 뭐 아비멜렉이 없는 자리에서 큰 소리 칩니다. 아비멜렉 군대를 다 데리고 와봐라. 내가 치나 이기나. 이제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쏟아낸 거죠. 그랬더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모두 다 일일이 다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겜을 군대를 끌고 와서 이 가알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자기네들대로 계책을 세워서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계책까지 덧붙여 보고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런 보고서를 제일 좋아해요. 실태, 문제점, 대책, 대책에 이은 또 다른 문제점,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스불이 왜 여기 장관 됐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장관하고 싶으면 이런 훈련을 평소에 해야 돼. 문제점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해결책까지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슨 뭐 채택이 되든지 승진이 되든지 알 거 아니에요? 좀 올라가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아침 해 뜰 때 와서 급습하라는 거예요. 세겜성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겜 백성들을 아비멜렉에게 지금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세겜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이익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관심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스불과 아비멜렉의 관계도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이루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충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충성에는 여러분 사랑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그리고 신실이 없어요. 신실함은 없습니다.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관계는 안 그렇고 사랑관계는 안 그렇고 무슨 사업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배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예. 아비멜렉은 즉각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람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의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즉각 움직입니다. 좀 기다려보지 뭐. 어떻게 하나 보지 뭐가 아니라 바로 즉각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매복해 있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라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이 보면은 가알이라는 사람과 스불이라는 사람이 둘 다 인격 파탄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격 파탄자란 여러분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사람이에요. 성우라는 직업이 뭐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흉내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동일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어야 인격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은 이미 인격이 깨진 사람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과 스불이라는 사람은 내면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붙들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줄을 잡아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내 내면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까? 스불은 지금 가알이 잡혀갈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가알이 지금 아침에 나와서 벌써 아비멜렉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신 헛거봤구만. 저 산 그림자인데? 뻔히 알고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왜 조심하라고 그러겠어요? 거짓말은 내 인격이 무너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 인격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을 가볍게 봐서 안 되는 이유예요. 내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인격이 온전히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거짓말 담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뭐예요? 스불은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고, 예. 입을 열어서 자기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기 진실을 그대로 다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뭐, 예. 그러다가 또 가을에 말투가 갑자기 이렇게 스불의 말투가 바뀝니다. 아니, 지금 저기 오는 게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도 한때가 있고 저기 밭에서도 있고 길에서도 산에서도 산길에서도 내려오지 않냐? 저게 왜 그림자냐? 그랬더니 말투가 금방 바뀌어요. 아니, 뭐 네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해서 한번 싸워보지 그래. 에? 금방 투가 조롱조로 바뀌고 금방 말투가 비하하는 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짓말 입에 달고 한 사람은 옆에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그 거짓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예?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인간은 두 가지 말만 하면 돼요. 예, 아니요. 예스하고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 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예라고 얼버무립니까? 이것 때문에 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인격 파탄자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파탄난 인격, 산산조각난 인격은 고쳐 못 씁니다. 아무리 풀로 붙여도 고쳐 못 쓰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는 그걸 고쳐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이나 시스템은 그런 걸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격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고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봉책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치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그거 거듭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좀 고장난 거 수리해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 파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에 회로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회로를 다른 회로를 거쳐갈 때마다 말이 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된 말의 회로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는 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면은 우리 말의 회로가 기본값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나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음성으로 얘기해요. 같은 태도로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분별의 기준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이란 이 말 저 말 딴 데 가서는 이 말하고 저 말 이 말에서는 이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듯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듯 행동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것, 그 이외는 다 악에서 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부리는 얘기들이에요. 죄인의 길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기를 높이는 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말들이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없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할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겁니다. 죄인이란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않다. 휴머니즘이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이란 인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건 인간의 말이 내 어느 회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의 회로, 어느 회로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오늘 이 가을과 스불의 대화를 들으면은 인간들이 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예. 만약에 뭐 가을이 승리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가서 즉시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가을이 패배할 게 뻔하니까 당신 큰 소리 치더니 한번 나와서 직접 싸워보지 그래. 말투가 금방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사람을 대하거나 낮은 사람을 대하거나, 예, 뭐 어린애를 대하거나 어른을 대하거나 우리가 늘 같은 태도로 얘기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 성숙이에요. 무슨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어디 수도원에 오래 가 있다고 여러분 영적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태도로 대할 수 있나? 항상 말이, 예, 신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나한테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설교한다고 속지 마세요. 설교하는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저 사람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할 거 예 하고 아니요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1년에 만 명이 가까워요. 2022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만 죽은 사람이 9,5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할 일에 예 하고 아니오 할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다가 죽음을 맞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이게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싸움으로 가알하고 그의 형제들, 가알의 무리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자칭 지도자 연 한 사람은 사라져버렸지만 전쟁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백성들은 마치 전쟁이 아닌 것처럼 성 밖으로 마치 밭일하러 나오듯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밭일하러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지금 도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신한 것도 사실은 괘씸한 일이지만 그러나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런 삶의 전쟁터고 이런 삶의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고 하루도 그치지 않고 영적 전쟁이 격심한 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잘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싸울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뭐 연장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어떤 결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전쟁일까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어떤 충돌로 끝을 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어느 것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날이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이런 시대를 맞았으면 우리가 어떤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건 예측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지구 종말 시계는 지금 90초 남았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 좀 물러갔다. 옛날에 제일 좀 많이 물러갔던 게 그나마 조지 부시하고 뭐 브레즈네프하고 몰타섬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세상이 마치 평화가 온 듯 그렇게 소란스러울 때가 잠시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화라는 게 그게 뭐 말처럼 쉽게 옵니까? 한쪽은 경제전쟁으로 생각했고 한쪽은 체제전쟁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악은 연합합니까? 왜 악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기반, 권력 기반이었던 사람들이지만 한번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리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국은 저주한다는 뜻이죠. 나를 도왔지만, 내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했지만 내게 반기를 들은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것, 이게 오늘 아비멜렉의 승리가 가져다 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아비멜렉의 승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배신하는 존재인가, 배신의 결과는 어떤 악을 또 불러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배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 얘기에 관한 얘기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은 오직 육신의 일로, 정욕의 일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그리고 정벌하고 죽이고 소금 뿌리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이 땅은 나그네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고 시간 다 쓰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은 이렇게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 하고 싶고 욕망의 일 하고 싶고 우리 탐욕의 일 하고 싶지만 그 일 못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불효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마치 희한 폭탄이 터지듯 제깍제깍 이런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이 이를 도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이 끝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십시오. 정욕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멈추는 것이 더 시급하고 경제가 풀리는 게 더 시급하고 돈을 더 버는 게 시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 리바이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본질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 세상을 반역하는 일이 없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거역하도록, 세상에 반역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편이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둥둥 떠다니라고 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 반역하는 길은 하나님 걸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죽어가면서도 간호원 전도하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내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장기 하나 기증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나라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전된, 예고된 자연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무슨 뭐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연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것, 내 믿음과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위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피하는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의 믿음, 그리고 영원을 향한 믿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걸음이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얻은 것 땅으로 돌려놓고 가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영원한 것 우리 안에 이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사오니 이 생명 누군가에게 선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선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이미 넘어 사는 초월적 존재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